그럼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동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막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맛이 왜이 모양인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별점 1점짜리 리뷰를 남겼어요.
네, 뭐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죠.
그렇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업무방해죄 영장을 딱 들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상상만 해도 당황스럽네요.
진짜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요. 그 리뷰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혹은 막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실제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법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분석한 업무방해 종합 법률 분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좀 묵직하죠.
네네. 2020년 8월 7일,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또 누군가의 생계를 파괴하는 범죄 사이의 그 투명하면서도 아주 예리한 경계선을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처음 이 문서를 딱 보면요. 약간 복잡한 법조문들이 그냥 쫙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약간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거 한 커플만 살짝 벗겨보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일상적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회학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아, 법조문이 아니라 사회학적 기록이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고요. 사회적 강자와 약자, 또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경제적 평온이라는 이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지점을 아슬아슬하게 조율하는 일종의 거대한 저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울이요. 야,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저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고 있는지부터 좀 명확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도대체 법이 보호해주겠다는 그놈의 업무가 뭔지 정의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 제304조를 딱 봤더니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히 돈을 버는 영리 활동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돈안 버는 일도 되나요?
네, 무보수 자원봉사나 종교 활동 같은 것들도 그 계속성만 인정된다면 다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잠깐,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해주는 거라면 명백히 불법적인 일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적인 일이요?
네. 예를 들어서 훔친 물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장물합이라거나 아니면 주택가 지하에 몰래 차려놓고 한 10년째 아주 성실하게 운영 중인 불법 도박장 같은 건 말이죠.
아, 성실한 불법 도박장이요?
그렇죠. 이런 반사회적인 일들도 누군가 막 가서 방해하면 국가가 보호해주는 건가요? 경찰이 와서 막아주나요?
당연히 우리 법이 그 정도로 눈치 없고 맹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법원의 판례들을 쫙 보면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반사회성을 띠고 헌법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범죄 조직의 수금 활동이나 불법 도박장 운영, 이런 것들은 형법이 보호하는 업무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애초에 선을 그어버리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박장에 쳐들어가서 막 판을 엎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을 도박장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죠.
뭐, 범죄 조직이 경쟁 조직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상황이 약간 좀 묘해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처럼 아예 근본부터 헌법을 파괴하는 경우는 명확한데요. 단지 행정적인 절차만 살짝 어긴 경우는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 정확하게 보셨네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할구청의 위생허가를 안 받고 한몇 달째 테이블 3개 딱 놓고 장사 중인 무허가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이 식당에 매일 찾아가서 손님들을 쫓아내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럼 이 식당 주인의 영업은 어쨌든 불법 영업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불법 식당이니까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다릅니다. 비록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흠결이 있더라도요. 현실적으로 그 업무가 누군가에 의해서 평화롭게 계속 수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잠깐, 평화롭게 수행되고 있으면요?
네, 법은 이를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자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요?
네. 즉, 무허가 식당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그 사람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니, 허가를 안 받은 불법 영업인데도 방해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요? 솔직히 이거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법을 어긴 사람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그게 사실 불법 영업자의 사익을 지켜주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사회적 질서의 붕괴를 막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 붕괴요? 식당 하나 행패 부린 걸로요?
네, 만약에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막 마음대로 찾아가서 주먹질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영업을 방해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상상해보시죠.
아, 그러면 뭐 그냥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그렇죠. 거리는 사적 제재가 난무하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법은 합법과 불법의 완벽한 무결성을 현미경처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사회에서 평온하게 굴러가고 있는 그 현실의 덩어리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평온하게 굴러가면 건드리지 마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질서가 개인의 사적인 폭력에 의해서 갑자기 와장창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평온한 상태라면 국가가 1차적인 방어막을 쳐주는 셈이죠.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식당 주인을 예뻐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루아침에 각자 도생하는 격투기장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반복하는 일상의 그 사소한 업무들도요. 설령 행정적으로 완벽한 서류 요건을 100%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회적 평온이라는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는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보호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정의했으니까요. 이제 그 평온한 상태를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어떻게 방해하느냐의 문제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업무 방해의 두 가지 핵심 수단으로 위력과 위계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위력이라고 하면요. 보통 건장한 사람들이 막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가게 집기 막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네네. 그런데 판례들이 규정하는 위력은 그런 영화적인 장면에만 머물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폭력이나 협백은 위력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원시적인 형태다?
네. 형법에서 정의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일체의 세력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 지위, 경제적 힘, 사회적 권력 같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무형의 힘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약간 보이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목조르기에 가깝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대기업 임원이 하청업체 사장한테 딱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번에 우리 회사 이사님 조카가 그쪽으로 이직하려는데 자리 하나 만들어두지 않으시면 내년 납품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 말이죠.
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주먹 한번 안 휘둘렀고 목소리도 엄청 나긋나긋했지만 하청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회사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채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유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죠.
네네. 이게 바로 물리적 타격 없이도 타인의 업무를 옥죄는 위력이군요.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력의 형태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마비시키는 거죠.
무섭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대의 중심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두 번째 무기인 위계가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아, 위계.
네. 위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무지나 착각을 이용해서 속이는 행위를 뜻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가장 치명적인 범죄 형태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즉 형법 제314조의 2가 바로 이 위계에 해당합니다.
아, 이거 진짜 현대사회의 엄청난 골칫거리잖아요. 예전에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려면 가게 문 앞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딱 서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그럼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고 알고리즘을 막 조작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시대의 위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자 좀 곰곰이 고민해봤는데요. 이건 단순히 남의 가게 문을 쾅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한밤중에 누군가 몰래 도시의 모든 도로 표지판을 싹 다 바꿔치기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오, 도로 표지판 바꿔치기요?
네네.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전부 엉터리니까 결국 수백만의 고객이 엉뚱한 막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야, 비유가 진짜 탁월하시네요.
맞지 않나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가짜 클릭을 막 수십만 번 발생시켜서 특정 상품을 베스트셀러로 둔갑시키거나 허위 트래픽을 막 일으켜서 경쟁 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들. 이런 게 다 시스템의 눈을 가리는 표지판 바꿔치기 아닙니까? 일종의 디지털 트로이 목마죠.
그 비유가 컴퓨터 업무방해의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떡 파고들어서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네, 가타 정보를 넣는 거죠.
기계는 입력된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그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속였다면 이제는 코드가 시스템을 속이는 방식으로 범죄가 치환된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현대 비즈니스가 이 취약한 디지털 표지판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행위는 과거의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오, 소름 돋네요. 근데 명백히 악의를 가진 알고리즘 조작이나 해킹은 그래도 법적으로 이건 나쁜 짓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쉽잖아요.
네, 그건 명백한 범죄죠.
근데 진짜 골치 아파지는 지점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타인의 업무 방해가 정면으로 쾅 충돌할 때입니다.
아, 드디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나왔네요.
네, 자료를 보면 현실의 거리나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집단 행동, 특히 노동 파업과 소비자 불매 운동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법리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맞붙는 격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파업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헌법상 권리라면서 단체로 출근을 안 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경제적 타격이 크죠.
애초에 파업의 목적 자체가 회사에 경제적 고통을 줘서 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질질 끌고 오려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딱 볼 때 근로자가 일을 안 하는 이 파업은 그 시작부터 타인의 비즈니스를 마비시키는 범죄, 즉 업무 방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놀랍게도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취했던 논리가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논리였습니다.
아, 진짜요? 무조건 처벌했다고요?
네.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니 이는 곧 상대방의 의지를 제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그럼 모든 파업이 다 범죄였다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컸죠. 하지만 2011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면서 이 낡은 법리의 거대한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2011년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법원은 단순히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 즉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 행사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판단을 바꾼 거죠.
드디어 두루마들의 무조건적인 생사처벌에서 벗어났군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는 대체 어느 선을 넘을 때 파업이 다시 범죄로 바뀌는 건가요?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과 막대한 손해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막대한 손해요?
네. 파업이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빵 터져서 사업 운영에 정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거요?
그렇죠. 즉 노조가 회사랑 오랫동안 교섭을 해왔고 파업이 일어날 것을 회사가 미리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다면요. 비록 공장이 멈춰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이 됩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오케이.
반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핵심 시설을 멈춰 세워서 회사의 숨통을 그냥 끊어버리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대의 자유의지를 제압하는 그 위력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야, 법이 무작정 노동자의 권리나 기업의 재산권 중 어느 한쪽에 손만 들어준 게 아니네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완충지대를 딱 만들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춘 거네요.
네, 철저하게 법리적인 진화 과정을 거친 결과죠.
이와 비슷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또 다른 전장이 바로 소비자 불매운동입니다.
이것도 아주 민감한 주제죠.
네네. 특정 언론사의 보도 태도에 막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그 언론사의 광고를 싣는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였던 판례가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어느 기업에 쓸지 혹은 쓰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거 사지 말자 라고 동참을 호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이게 왜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도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그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자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을 했습니다.
거 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단순히 게시판에 저 기업의 물건을 사지 맙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이 소비자 운동이 제3자인 광고주 기업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광고주 기업 압박이요? 아, 언론사가 아니라 광고를 준 회사요?
네네. 소비자 운동의 선을 넘어서서 광고주 기업의 업무를 아예 마비시킬 정도로 업무용 전화를 막 수천 통씩 걸어서 마비시키거나 폭언을 막 쏟아내서
오, 전화 테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결국 기업이 그 신문사와의 광고 계약을 중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준에 이른 내면 어떨까요?
아, 자유로운 설득과 호소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네요. 거의 뭐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융단 폭격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비틀어버리는 순간이군요. 거기서 또다시 아까 말한 그 위력이라는 잣대가 등장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한 소비자 권리운동이라고 할지라도요. 제3자인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제할 정도의 압박을 가했다면 그것은 타인의 평온한 업무를 침해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네,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불법성을 무한정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아주 냉정한 선언이죠.
야, 선의로 시작한 권리 행사도 그 방식이 선을 넘으면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좀 글로벌하게 확 넓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재미있죠.
한국 형법의 이 촘촘하고 강력한 업무방해죄 잣대가 다른 나라, 특히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자료의 The American Newspaper 분석 부분을 딱 보니까 와, 전혀 다른 철학이 펼쳐지더라고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형사 사법체계 뼈대를 이루는 엄청난 철학적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형법 제314조라는 업무방해죄 단일 조항을 통해서요. 길거리 식당에서 행패 부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복잡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방해, 심지어 온라인상의 매크로 조작까지 아주 광범위한 행위를 다 하나의 형사범죄로 묶어서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네, 다 형법으로 때려잡죠.
하지만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에는요, 한국의 업무방해죄와 1대1로 정확히 대응되는 그런 포괄적인 형사처벌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에서는 막 경쟁사의 비즈니스를 고의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도 경찰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건가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뿐이지 결코 그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미국은 이런 비즈니스 영역의 방해 행위를 형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사상의 계약 간섭, 그러니까 tortious interference라는 불법 행위 법리로 해결을 합니다.
아, 민사 소송이요?
네. 누군가가 고의로 타인의 계약 관계나 비즈니스 전망을 훼손하면요.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당사자들끼리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철저하게 금전적 응징을 가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야,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국은 사회 전체의 평온과 질서 유지를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바라보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부당하게 방해를 받으면 그걸 단순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가 형법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어서 개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접근법은 약간 다르네요. 비즈니스 갈등은 철저히 자유시장 내에서 개인과 기업 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분쟁이니까 국가 권력이 막 함부로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천문학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으로 구제받아라 이런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철학이 깔려있는 거네요. 이게 결국 국가의 질서냐 개인의 소송이냐 그 차이군요.
와, 그 이면의 구조적 철학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주도의 질서 유지를 강조해온 한국의 법제도와 개인의 자유와 시장 내에서의 사적 구제를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의 역사적 궤적 차이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죠.
정말 뼈대가 다르네요.
물론 미국도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그 CFAA 같은 법을 통해서 해킹 같은 고의적인 사이버 범죄는 엄격히 형사처벌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비즈니스 방해를 대하는 그 근본적인 철학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서 한 장을 통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사회의 심연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라는 아주 딱딱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은요, 단순히 합법과 불법이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히 나뉘는 그런 흑백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네, 절대 단순하지 않죠.
네네. 노동자의 권리 주장과 기업의 재산권, 그리고 대중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경제적 평온, 나아가서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정말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줄타기 현장이었네요.
맞습니다. 법은 고정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니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함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했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위치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딱 보실 때요. 뭐 거리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파업 현장이나 특정 브랜드를 향한 맹렬한 불매 운동 혹은 대형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같은 걸 마주하시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정당한 목소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평온을 짓밟는 위력과 위계의 선을 넘어선 범죄인가? 아마도 세상을 읽어내면 여러분의 해상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의 범위를 살짝 넘어서서요. 꽤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덧붙이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상상이요? 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시대의 초입에 딱 서 있습니다. 만약에요,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경영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오직 AI 스스로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물건을 발주하고 24시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무인 기업이 등장한다고 가정해보죠.
와, 사람 없는 완벽한 무인 AI 기업이요?
네. 그런데 경쟁 기업의 또 다른 AI가 그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데이터를 교란시키고 치명적인 매출 하락을 유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법리가 통째로 붕괴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는 게 위력이고 사람의 착각을 유발해서 속이는 게 위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꺾을 의지도 없고 속을 마음도 없는 기계 사이의 충돌에는 도대체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100년 넘게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온 이 형법의 논리가 정작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데이터와 기계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짜 상상도 안 가네요.
네, 이것은 단순한 법학적 호기심을 넘어설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평온을 과연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철학적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계가 기계를 속이는 세상에서의 법률이라 진짜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 아주 강렬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법의 울타리는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의 아찔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스스로 형태를 바꾸면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시원하게 채워줄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